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러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5장 1항부터 제15장 3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5장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초적 순결. 1항부터 4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의 영혼은 거의 부패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항은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말해야겠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지혜, 선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표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만일 우리가 이 슬픈 파멸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부패되었고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 창조를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최초의 고결한 인간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 인간의 온전한 상태를 먼저 다루어 보겠다고 칼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비참한 상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어떠했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생내적인 악을, 여기 생내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내적인 악을 지적하는 중 그것을 인간 본성을 만드신 창조주께 책임지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경건은 모든 결함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할 수만 있다면 이로써 그 자체의 충분한 변호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난을 받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며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자기네 죄가를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번역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불경건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적인 악을 사람의 본성을 지은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격에 대해서 자기가 남보다 더 경건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 또한 고의적으로 부패의 책임을 본성에 돌림으로 비록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경건하게 보이는 자들조차도 남보다 경건하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류를 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수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은 모든 구실을 열망하며 이것으로 자신의 악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의도를 열심히 반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가 온갖 구실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악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로 전가시키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한 의도를 우리는 부지런히 대적해야 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의 관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일체의 비난에서 변화하기 위해서 인류의 불행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적당한 자리에서 아담에게 부여된 순결에서 인간이 얼마나 멀리 떠나갔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견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교만할 수 없죠. 왜냐하면 흙에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흙집에 살며 욥기 4장 19절 부분적으로는 흙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영혼을 이제 담아주셨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불멸의 영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당연히 창조주의 그 크신 관대하심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는 영어 원문에 보면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의 그 크신 관대하심을 마땅히 관대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죠. 이 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상이점. 더욱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제를 의미하며 그러니까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불멸, 죽거나 멸하거나 영혼은 죽거나 멸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가끔 영, 스피릿이라고 불립니다. 이 명사들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서로 그 의미를 달리하지만 영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솔로몬이 죽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은 영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성부께 부탁하셨고 스데반이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위탁하였다는 사실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영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호흡 혹은 하나님께서 육체에 주입하신 힘일 뿐 실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로 보나 성경 전체로 보나 저도는 어리석게도 큰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을 실제가 없는 것으로 그저 그냥 호흡이나 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지나치게 세상에 애착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로 그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흑암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죽음 후에도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존하죠. 그러나 너무 둔감하게 되면은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빛은 흑암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자기네 불멸 의식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을요. 불멸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정도로 빛이 꺼져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양심은 선악을 가려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응하는데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반응하는 양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심은 불멸의 영이 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가 아닌 운동이 만약 영혼이 그저 호흡이나 또는 힘 또는 운동 뭐 이런 것이라면은 실제가 아닌 운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들어설 수 있으며 자신의 죄책 때문에 스스로 공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실제이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오직 영혼에게만 내려지는 영적인 형벌의 두려움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서 영혼의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체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혼이, 영이, 영혼을 뜻합니다. 혼은 영혼. 불멸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힘은 생명의 근원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인간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불멸적 실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수들이 소유하고 있는 감각은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혹은 육체에 속한 물질적인 것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의 민첩함은 천지와 자연의 비밀을 찾아내며 이해와 기억으로 모든 시대를 알고 모든 사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영혼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사에서 미래사를 추론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육체와는 분리된 어떤 무엇이 영혼이죠.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해하지만 육체는 전혀 그러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과 의로운 것 그리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파악하지만 이것들은 육체적 감각에는 감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틀림없이 이 지성의 좌소입니다. 실로 사람을 혼미하게 하며 생명마저 빼앗아가는 듯이 보이는 수면, 잠을 말합니다. 수면 그 자체도 불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관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감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저자들이 매우 화려한 언어로 훌륭하게 찬양 묘사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나는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에게 이 단순한 주의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무엇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흙집에 살다가 죽을 때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각기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이상의 여러 구절들 또는 자주 성경에 나타나는 그와 비슷한 구절들은 영혼을 육체와 분명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명칭까지 그 혼에 붙여줌으로써 이것이 인간성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신자들을 권고하면서 죄의 더러움이 머무는 두 부분을 지적해줍니다.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불렀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혼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만일 영혼이 자신의 고유한 실제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베드로가 말한 바 영혼의 영원한 구원 혹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 그리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주장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존재가 없는 것이라면 이런 성경 구절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영혼은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도 적용됩니다. 바울이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라고 한 사실도 이상과 똑같은 결론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만일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역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한층 더 명백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우리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로 구별하였는데 그는 이 이상 더 명백하게 영혼의 실제성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말을 보면은 영혼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후에 생존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은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며 부자의 영혼이 무서운 고통 속에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육신에 그대로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과는 떠나는 것이요 육신에서 떠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게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이 점을 확언하였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이 이상 더 길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누가에게서 다음의 말만을 인용하여 첨가하고자 합니다. 누가에게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에게서 다음의 말만을 인용하여 첨가하고자 합니다. 즉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은 사두개인들의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항에서 칼빈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했고요. 영혼을 호흡이나 힘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이 문제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는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로 나는 인간의 외형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동물들은 땅을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으나 사람은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늘을 응시하며 별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과 결합시키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는 격렬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칼빈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부적 특성에서 보여지고 또 번쩍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시안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무익한 생각을 만들어내므로써 그가 그릇된 재간꾼임을 증명해 보였는데 그는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와 영혼, 양자에게 확대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혼합하였던 것입니다. 오시안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형상을 인간에게 두었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비록 자신의 완전함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해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인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류이지요.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죠. 만약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시안드는 이렇게 잘못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해진 육체는 그것이 형성된 육체적 외모의 표본이요 전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육체가 처음 창조할 때 지음받은 몸의 모형이고 표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시안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상이시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낼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시안드가 그리스도는 성령의 형상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칼빈은 도대체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나는 중보자의 위격에서 모든 신성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순서상 위격의 순서를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제2위격이고 성령은 제3위격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앞서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앞서죠. 성령에 비해서 순서상 앞서는 그 영원하신 말씀 그리스도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어떻게 제3위격이신 성령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컨대 성자가 성령의 형상으로 표현된다면 이때 성자와 성령의 구별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그가 성령과 닮았으며 어떤 특징과 어떤 모양으로 성령과 유사함을 표현하셨는가를 나는 그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말씀은 성자의 육격에도 속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는 자신의 형상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시안대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다만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전형으로 하거나 표본으로 해서 형성된 데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이 만들어진 그 원형은 그가 육신을 쓰기로 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시안대의 헛된 논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사람은 오로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전형과 표본을 따라서만 지으심을 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아담을 지어낸 원형이 바로 육체를 입게 되실 그리스도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자들의 그 영리함은 한층 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견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두 말의 차이점을 까닭없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서 첨가된 것일 뿐 그 두 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처음에 말해놓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양은 형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에 불과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과 모양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죠. 첫째,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어서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두 번 연거푸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이 문제 자체를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까닭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말을 더욱 난해하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이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젤렘, 곧 형상이라는 말을 영혼의 실체에 적용하고 데모투, 곧 모형이라는 말을 영혼의 성질에 적용하기도 하며 혹은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표현이 모호했던 까닭으로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표현이 모호했던 까닭으로 설명을 위해서 좀 부가 설명을 위해서 모양대로라는 말을 추가하여 동일한 관념을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을 새겨 넣으심으로써 그 형상 안에서 자신을 반사하려 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조금 후에 이와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 번이나 반복하였지만 모양에 대하여는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의 일부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소유한 영혼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진 흙에서 그 이름을 받은 아담 전체라고 한 오시안대의 반대는 무익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시안드가 그 반대했다 했는데요. 그 뭐냐니까 어떤 식으로 반대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일부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대한 거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소유한 영혼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은사를 겸비하고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런 오시안드의 반대가 무익한 것이라고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마음을 소유한 독자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러한 반대를 오시안드의 반대죠.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죽을 존재로 말한다고 해서 영혼도 죽음에 종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영혼은 죽지 않죠.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한 이성이나 지성이 육체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인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을 영혼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바로 앞에서 주장한 원칙을 고수하여 하나님의 모양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으며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올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그의 감정을 그의 이성에 종속시켰고 그의 모든 감각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였는데요.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아담의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의 열매가 빛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흔적들은 세계 도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인간을 모든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높이는 것, 곧 인간을 범속에서 구별하는 무언의 대조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대로 우리들의 최고의 완성은 천사들과 같이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특수한 호칭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런 특별히 인간을 다만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만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고상하게 창조하여 주었지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